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교 최대 연례 행사인 하지, 즉 성지순례 행사가 열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늘 압사 사고가 발생해 300여 명이 숨졌다고 사우디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오늘 사고는 이슬람 성지의 하나인 사우디 아라파트 산의 미나 계곡에서 수만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하지 마지막 날 치러지는 이드 알 아드하를 앞두고 순례자들이 악을 상징하는 기둥에 돌을 던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사고로 적어도 310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이 일생에 한 번은 참석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로 여기는 하지 행사에서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첨단 분야 업체 대표들과 만나 경제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기업체 대표들에게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은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이틀간의 시애틀 일정을 마친 뒤 오늘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내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 공격과 남중국해 사태, 인권 문제, 경제 현안, 북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올해 초 미국 정부 전산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 약 2,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560만 명의 지문 정보도 함께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인사관리처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유출된 개인 지문 정보가 당초 추정된 규모보다 5배가량 많은 약 560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전문가들은 이들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 발전과 함께 가능성이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조사당국은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중국 정부에 속해 있거나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 인근 지역에서 난민 수용소를 지원하는 국제구호기구들에 1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 밤샘 긴급 정상회의를 마친 뒤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원금을 이같이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오는 11월 말까지 난민 등록 절차를 신속히 하고 난민 보호 자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 접수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투스크 의장은 전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그러나 앞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승인한 난민 12만 명 할당 계획과 관련해 정상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타협을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격퇴 방안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독자 공습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크렘린궁과 국방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ISIL 소탕 작전에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 정부군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군사행동과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아사드 대통령을 제외한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 당국자가 이런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는 사상 처음인 오늘 의회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동 난민 사태와 기후변화, 자본주의의 문제점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교황이 연설을 통해 언급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위성 관제소를 서방 언론에 공개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에 국제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ese resolutions.
미국 워싱턴과 영국 런던, 서울 등 전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북한은 서방 언론을 평양에 초청해서 새로운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새 위성관제소가 서방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23일 서방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외관을 소개하고 북한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선임과학자들은 인터뷰에서 다수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며 현재 마지막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국장은 지난 5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위성관제소를 직접 시찰했다며 과학자들은 그때부터 밤낮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국장은 이어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더욱 신뢰할 만한 기반에서 더 나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관제 시스템을 완성했으며 우주로 발사될 인공위성을 통제하기 위한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국장은 발사 시기에 대해 특정한 날짜나 기념일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진 않다며 과학과 기술 등 모든 다른 중요한 요소에 중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 발사의 목적은 평화로운 우주 연구와 인공위성 발사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 국장은 미국인 등 전 세계인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최근 북한 관영 매체가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전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우려를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강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 내용도 전했습니다. CNN은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식량난과 전력난을 겪으면서도 북한은 우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 인구의 70%인 1,80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CNN과 북한 과학자들 간 인터뷰는 위성 관제소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관제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자택과 가까운 평양 도심의 보통강구역 서재골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산 기슭에 위치한 위성관제소는 은색 돔형 건축물로 벽면 중앙에는 선군 조선의 기상으로 우주를 정복하자는 붉은 표어가 걸려 있습니다. 관제소 관계자는 관제소 내부를 보여달라는 CNN 기자의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위성관제소를 공개한 것은 조만간 로켓을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관제지휘소, 이게 직접 그 CNN 기자들을 불러다가 공개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쏠 준비가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고 그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걸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반응 살펴봅니다. 미 국무부는 또다시 장거리 로켓 카드를 꺼내든 북한의 국제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응용한 위성 발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 관제 시설을 서방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하며 발사가 임박했다고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ese resolutions.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북한이 유엔 결의에 명시된 대로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우주과학 당국자들은 이날 평양에 있는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가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곧 쏘아올릴 위성은 지구 관측용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반대한다는 게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23일 한러교류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포럼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그리고 유엔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과 평화적 우주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머닌 대사의 발언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최근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열린 북핵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강변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나온 것은 과거 북핵 반대라는 포괄적 입장 표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강경한 반응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강화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압박 내지는 핵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다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티머닌 대사는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 등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티머닌 대사는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벌이고 수교를 해야 하고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가하고 있는 위협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티머닌 대사는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당사국들의 합법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면서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존한 갈등 구조를 해체하고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군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동시에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양에 건설한 새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23일 미국 CNN 방송에 공개하고 발사가 임박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미한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4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에 대해서 한미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가 있으면 저희 군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대변인은 과거에 보면 징후가 포착된 뒤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뜸을 들이는 등 기만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는 증축 공사 완료 단계에서부터 이미 가림막을 설치해놨으며 평양에서 철도로 연결된 동창리역에도 일부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가림막을 설치한 건 장거리 미사일의 규모와 발사 관련 작업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1, 2단 추진체가 완성되면 이를 평양의 미사일 공장에서 철도를 이용해 동창리로 이송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 평양 인근에서 미사일 추진체 모습도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다음 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 미사일의 엔진을 개량한 새로운 미사일을 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2012년 12월에 실패는 아니었거든요. 그때의 얘기하기를 은하 9호까지 예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좀 더 개량된 은하 4호랄지 이런 그 로켓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발사대 중축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은하 3호보다는 좀 개량된 다른 버전의 로켓이 사용될 것이라는 이런 추측이 됩니다.
부 박사는 이어 북한이 직접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공개한 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수차례 진행한 만큼 기술이 발전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때 그게 로켓에 적용됐을 때는 사거리가 6천에서 8천 정도 사거리가 나올 수 있는 기술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번이 98년 이후로 지금 5번을 했고 6번째거든요. 6번째이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이 됐다고 보여져요.
지난 2012년 당시 은하 3호는 100kg의 물체를 지구 궤도에 올렸지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거리 미사일은 최대 500kg의 물체를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의 국방관리들의 모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오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제8차 미한 국방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양국은 2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국방부에서 제8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24일 밝혔습니다. 두 나라 통합국방협의체는 이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부 대표단은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통합국방협의체는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켜온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양측은 이미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 추진 일정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합해서 출범한 미한억제전략위원회의 첫 회의도 개최됐습니다. 미한억제전략위원회는 북한의 단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의 4D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4D는 탐지와 교란, 파괴, 그리고 방어의 영문 앞글자를 모아서 세운 개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억제전략위원회가 북한의 도발과 침략, 특히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만약 억제에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와 대응을 위한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과 칠레 해군 사령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정호섭 한국 해군 참모총장은 서울을 방문한 엔리케 라라냐나 칠레 해군 사령관을 만나 두 나라 해군의 교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두 해군 사령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군사 교육과 순항 훈련 교환 편성, 한국 주재 칠레 무관부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칠레 해군은 지난 1975년 칠레 순항훈련단의 한국 방문 이후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칠레 해군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방위산업전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이어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최근 북한 인권재단의 설치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북한 인권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일부 사안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이들이 합의한 북한 인권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의 명칭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 등에 대한 이견 등 합의할 사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는 23일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 인권법 논의 움직임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모독이라며 남북관계를 차단해 인도주의적 교류마저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지난 17일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 간 회담을 앞두고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논의한 것은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한국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법이 가져올 파국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각종 기구를 동원해 북한 인권법 추진 움직임을 비난한 데 이어 한국 국회의 개성공단 현장 국정감사도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등에 따르면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기업들의 운영 현안과 북측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등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23일 반대 의사를 통보해와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을 이유로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법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북한 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최 토론에 참석해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져 통일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일부에서는 이에 따라 북한이 인권법 제정과 대북전단 문제 등을 빌미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인권재단 같은 경우가 만일에 설립이 되게 되면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 연구, 자료의 축적,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COI, 북한 인권위원회 그 한국 현장 사무소하고 같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연동을 시켜서 아마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거고요.
지난 2005년 한국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북한 인권법안은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일 간 협상은 양국의 견해 차로 1년째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23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조사했지만 기존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공식 인정한 납북자 17명 가운데 8명 사망, 5명 송환, 4명은 전혀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정부가 오히려 납북자 문제보다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을 전후해 북한에 매장된 일본인 유골들을 반환하는 대가로 미화 8,340만 달러의 경비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매장된 일본인 유골 8,000구의 발굴과 봉환 경비로 한 구당 약 만 달러 정도를 요구했다고 일본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경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며 그 진전 여부에 따라 다른 사안들도 차차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일본의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대가로 납북자 등 북한 내 모든 일본인 현황을 재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두 달 뒤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조사 개시 1주년을 맞은 지난 7월 이후 9월 초까지 중국 대련에서 4차례 비공식 접촉을 했지만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양국 간의 견해차가 커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룬덱 프랩스렌 몽골 외교장관이 23일 일본인 납북자 사안 해법 등을 담은 몽골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프랩스렌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한 차이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특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북한이 답신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몽골 대통령의 친서엔 북일 간의 납북자 협상을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갖는 제안 등 납북자 관련 제의들이 담겨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랩스렌 장관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답신이 김 제1위원장 이름으로 왔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은 남북한, 일본과 모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을 이유로 여러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 내 여성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9월 한 달간 미 국무부가 진행하는 세계 여성 정치범 20명 석방 촉구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22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여성 정치범 20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켈리 아요테 의원이 제출한 여권 신장과 20명의 여성 정치범 석방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여성 상원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27일 유엔 총회에서 성평등과 여권 신장에 대한 세계 지도자 회의가 열린다며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나라들은 여전히 무고한 여성들을 투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9월 한 달간 전 세계에서 부당하게 갇혀 있는 여성 20명의 석방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해당 국가들이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여성회의에서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 등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진 지 20년을 맞아 20명을 선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명 중 19명은 실명을 밝힌 반면 북한의 여성 정치범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의 범위와 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특정 개인을 선정할 경우 그 개인에게 닥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용소에서는 기아, 강제 노동, 처형, 강간, 성폭력, 강제 낙태, 고문이 흔히 일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유로 화폐 개혁 비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얼굴이 담긴 신문에 앉는 행위, 김일성의 정규 교육 부족을 언급하는 행위, 김 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석방을 요구하는 20명의 여성 정치범에는 중국의 첫 여성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왕유 씨와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유 씨,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 변호사의 아내 류샤 씨 등 중국인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에티오피아인 3명, 아제르바이잔과 미얀마, 베트남인 각각 2명, 이란과 에리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우크라이나, 시리아 각각 1명에 대해서도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여권 신장과 여성의 보편적 인권 행사를 지지하면서 여성을 부당하게 투옥하는 것은 베이징 선언 위반임을 유엔 세계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들에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의안에 언급된 여성들을 즉각 석방할 것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의미 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워싱턴과 영국 런던, 서울 등 전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오늘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과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즉 ICNK가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두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세계 20여 개 도시의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시위와 촛불 기도회 등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정한 24일은 중국이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한 날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중국 당국에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2011년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해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끔찍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탈북 난민들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게 행사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의 공동의장인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의장과 ICNK의 잭 랜들러 씨는 성명에서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돌보고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들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며 이 사안이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닫도록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특히 탈북 난민들은 다른 난민들과 달리 한국인으로 인정돼 바로 정착할 수 있는 한국이 있다며 중국이 계속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처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단체 회원들은 행사에서 탈북 난민 보호를 호소하는 청원서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과거 중국 당국에 보낸 서한을 중국 외교공관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탈북 난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잔인한 처우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가 열리는 도시들은 워싱턴 등 미국 5개 도시와 서울, 도쿄, 베를린, 런던, 헤이그, 멕시코 시티, 리오제다네이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등입니다. 특히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촛불 기도회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난민 수백 명의 이름이 호명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와 유엔 워치 등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희은장 난민으로 인정해 북송하지 말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의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개교를 미루다 이달 초 국왕과 보건대학 학생 60명을 입학시켰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의과대 설립 계획이 현실화됐습니다. 건물 착공과 기자재 확보가 늦어져 개교를 늦춘 지 1년 만입니다. 김진경 평양과학위대 총장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일부터 의과대 가을 학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어온 일들이 많지만 이번에 그 5개 대학 중에 국왕대학, 치과대학과 퍼블릭 헬스, 보건대학 두 칼리지를 이번 9월 신학기에 개교하고 학생들도 들어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설립을 추진해온 의과, 국왕, 약학, 보건, 간호대학 등 5개 의대 가운데 우선 국왕대학과 보건대학 학생들을 각각 30명씩 입학시켰다는 설명입니다. 4년제 학부 과정인 간호대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대학은 모두 3년제 대학원 과정입니다. 평양과기대는 국제적 수준의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수년간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지난해 5월 21일 새 건물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연 뒤 9월 가을 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설계 공정이 늦어지고 의료기기 확보가 어려워 두 학기 연속 개교 일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김 총장은 새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학부제 중심의 북한 의료교육 체계를 대학원 과정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1대학의 의과대학은 크레딧 코스로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 프로그램, 가르치는 그대로 가져와서 또 국제사회의 의과대학의 프로그램과 가르치는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에 의해 선발된 신입생들 모두 이미 학부에서 4년 동안 의학을 전공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평양과기대에서 영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게 됩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의 김만유 병원과 평양 국왕종합병원을 대학 측에 제공하는 등 의과대 신설에 매우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만유 병원에는 이미 평양과학기술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란 새 간판이 걸렸다는 게 김 총장의 설명입니다. 김 총장은 현재 10여 명의 미국, 영국, 스위스 출신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며 내년 가을 학기에 나머지 의과, 약학, 간호대학을 개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의과대 건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총장은 앞으로 평양과기대 의과대를 통해 의료인 배출뿐 아니라 북한 각 지역에 있는 의과대 질적 향상과 기존 의사들의 재교육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의료봉사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의사들은 북한 의료계에 선진 의학 지식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도 의과대학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학과 기획과 교습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심장내과 전문의 박문재 씨는 지난해 5월 평양과기대 의과대학 부지를 돌아본 뒤 BOA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의료인들 외에 대학병원 운영과 의학연구 그리고 교육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학 교육의 아카데믹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재미교 보내서 초청해 가거나 북쪽에서 아카데믹 익스페리언스를 가신 교수님들이라든가 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세우는 것이 진실한 의과대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거기 방문실에서 그런 말을 갖다가 몇 번 했습니다.
특히 외부의 첨단 정보와 학문적 성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설과 인터넷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진경 총장은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 유학했던 5명의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1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과기대 졸업식에 참석한 뒤 지난달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다시 스웨덴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웁살라 대학은 평양 과기대 출신 유학생들에게 매달 $1,700의 장학금을 각각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회에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미군과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추진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한국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복무했던 미군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엽제에 노출된 미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고엽제 피해자의 이름을 따 로렌스 제이 헷켓 주니어 베트남 참전군인 에이전트 오렌지 공정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17일 하원 재향군인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카트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보훈부 장관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군인들과 배우자, 수대에 걸친 후손들에게 보호와 보상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고엽제에 대해서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화학 제초제를 일컫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로 알려진 고엽제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 중 밀림을 제거하기 위해 대량 살포한 제초제입니다. 고엽제는 뒤늦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중단됐지만 이에 노출된 미군과 한국군, 베트남인들 상당수가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자녀들도 고엽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법안은 베트남 전 참전군인과 한국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복무한 미군의 자녀 중 척추 이분증, 선천적 결손증 등 질병을 앓는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보상 방안을 조사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엽제가 사용된 특정 기간에 복무한 미군의 자녀로 수혜자를 한정하며 그 기간은 조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 밖에 고엽제 피해 군인 또는 유가족의 피해 보상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안, 고엽제와 관련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 미군 내 유해 물질 노출에 대한 통일된 대책을 수립할 방안을 제안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법안은 조사위원회가 2년간 활동하고 구성 1년 안에 보훈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하원에는 113대 회기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조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단기 비자로, 단기 관광 비자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 가운데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면허 시험장을 다녀간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서 화제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55명에 불과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에 4,949명,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무려 5,294명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5명에서 5,294명이면 거의 100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무엇이 특별해서 이렇게 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네. 운전면허를 딴 외국인들의 국적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2009년에 그 전체 55명 가운데 26명이 미국인이었는데요. 2012년에는 전체 280명 가운데 150명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후 중국 관광객들의 운전면허 취득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에 455명, 지난해는 4,662명,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94명 가운데 거의 5,070여 명이 중국인 단기 관광 비자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운전면허 따기가 쉽다는 점, 이 중국인들을 한국 운전면허장으로 이끄는 이유였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자동차도 많아지고 더불어서 운전면허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이 본국을 두고 한국까지 와서 운전면허를 딸 정도로 차이가 있나 보군요.
네. 뭐 내용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보통 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가 걸린답니다. 비용도 한국보다 한 두 배 정도 비싼 미화로 700달러에서 900달러가 들고요. 또 여기서 좀 속성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2800달러까지 그리고 뒷돈까지 챙겨줘야 하는 그런 게 중국 현지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이 운전면허를 딸 때 여러 부분에서 절차가 간소화됐고요. 문제도 좀 쉬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은 짧으면 며칠 안에도 그리고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딸 수 있는 것이 중국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구경도 하고 운전면허도 따서 갈 수 있는 실용적인 관광을 하러 오는 것이군요.
예, 그래서 뭐 원정 면허 관광 뭐 이런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네.
당초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로 필기 시험지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요즘 워낙 그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 중국어 통역사가 면허 시험장에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장 이외에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학원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어로 중국어 교재를 무료로 주겠다.
네.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그런 학원도 있습니다.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결혼 기념 사진도 이쁘게 찍고 운전면허도 따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인데요. 중국의 젊은 연인들, 예비 부부들한테 아주 인기라고 하네요. 숙박비, 조식, 중식이 포함된 4박 5일 한국 운전면허 관광 상품, 미화로 1,900달러 정도입니다.
네. 이런 흐름에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운전은 사실 그 자동차와 함께 생명에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줄여진 간소화된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중국의 도로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 경찰청에 단기 중국인 관광객의 운전면허 취득을 좀 제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한국의 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다 가능한데 중국인들에게만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국 국회 국정감사장에도 다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안전 운전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인데요. 다른 나라에서처럼 준 면허 제도나 임시 면허가 도입되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늘어난 외국인 실태 살펴봤고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드디어 한국의 문화재가 됐군요.
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아리랑, 이제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된 심의를 끝내고 지난 두 달여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쳤고요. 드디어 오늘 한국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129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 유산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의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화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리랑은 한민족의 노래였는데,
네.
이 아리랑으로 문화재가 된 예술인이나 단체가 없어서 이 아리랑 자체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 이것이 몇 달 전까지 한국문화재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리랑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 또 보존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었는데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뒤에 관련 문화재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보유자나 단체가 없어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법규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리랑 문화재로 인정을 받게 된 가치를 되짚어볼까요?
네. 아리랑은요, 19세기 이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로 지금도 활발히 불리고 있다는 점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율 또 가창 방식에서 한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 각 지역별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보존해야 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건데요. 이번에 문화재가 된 아리랑, 뭐 특정한 아리랑이 아니라 아리랑 계통의 모든 악곡이 문화재에 포함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서울 고등학생들의 키가 작아졌다는 소식인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의 키가 10년 전보다 작아졌습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3.4cm로 10년 전에 비해서 0.2cm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영양 섭취 상태가 좋아서 과거에 비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졌다 이런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그 반대 결과인가요?
그렇습니다. 평균 0.2cm 작은 변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라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거 이건 분명 있습니다.
네.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10년 전에 그 18살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가 161.8cm였는데 0.8cm가 줄어서 161cm가 됐습니다.
학생들의 키를 줄게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영양 상태로 보면은 사실 한국의 청소년들 비만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15%가 넘기 때문에 영양 부족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보건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하루 필요 열량은 남학생이 2,700kcal, 여학생은 2,000kcal인데요. 대부분 학교에서 먹게 되는 점심, 급식, 중학생들에 비해서 가격도 높고요. 그만큼 영양 수준도 크게 고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 이 운동도 많이 할 수 없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이틀째 기업인들과 만나서 중국 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시 주석이 지난 22일 미국 서부 시애틀에 도착해서 일주일간의 방미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날에 이어 둘째 날인 어제도 두 나라 기업인들의 행사에 참석해서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고 또 항공기 업체, 보잉사 공장을 방문한 등등 이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곳 워싱턴으로 이동을 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실무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시 주석은 어제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기업들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페이스북 등 여러 기업 대표들과 만났는데요. 중국 내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이 용이하도록 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특히 이제 새로운 개방적인 경제체제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크게 줄이는 개혁적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 주석이 밝혔는데요. 시 주석은 지난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85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았다면서 개혁 없이는 추진력이 없고 개방 없이는 진보도 없다면서 개혁과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와 중국 당국의 여러 투자 규제들은 그동안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들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꾸준히 지적을 해온 것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또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사이버 안보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시 주석은 이날 열린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사이버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또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해킹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시종은 앞서 중국은 사이버 해킹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시 주석의 방문에 맞춰서 실질적인 경협 성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앞서 예고된 대로 중국이 미국 보잉사 여객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어제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사 공장을 방문하고요. 최신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 생산 라인을 둘러봤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 공상은행과 여객기 임대회사인 공은조임 등이 이 보잉사와 여객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보잉 737 기종이고요. 액수로는 38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또 이에 화답해서 보잉사는 중국의 항공기 조립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참 막대한 규모의 거래인데,
네.
보잉사 중국 공장에서는 어떤 기종을 생산합니까?
현재는 이제 중국이 수입하게 될 373 보잉 737 기종의 도장 또 실내 장식 마감 등의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앞으로 항공기 수요가 가장 많은 잠재 시장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잉사는 앞으로 20년간 중국의 새 항공기 수요가 6천대 이상, 액수로도 9,5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요.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시 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서 중국 인터넷 검색 업체 바이두와의 업무 제휴를 발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운영체제인 윈도우 10에 도입된 새 웹 브라우저의 중국 대표 검색 사이트를 바이두로 채택을 하고요. 대신에 바이두는 윈도우 10의 중국 내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규모를 크게 늘리는 계획도 발표를 했다죠?
네, 가오후총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USA Today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가오부장은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 규모를 앞으로 10년 후에는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5,500억 달러 규모인 양국 규모가 무역 규모가 2024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주석은 앞서 양국 투자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미국의 대기업 대표들도 두 정상에게 서한을 보내고 협정 체결을 촉구했는데, 양국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제 협력과 달리 인권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껄끄러운 의제가 될 텐데요.
네.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인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의 석방을 요구하도록 촉구를 했다는데,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류샤오보는 지난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이 대표적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데, 지난 2009년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고요. 부인도 가택연금 중이죠. 이 남아공의 데스몬드 투투 명예대주교와 티베트의 정치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등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 12명은요,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시 주석에게 류샤오보의 석방을 요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오후에 워싱턴에 도착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실무 만찬을 가질 예정이고요. 25일에는 국빈 방문 일정으로 백악관 환영 행사,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등이 예정돼 있고, 저녁에는 공식 만찬에 참석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에서 벌어진 이 대형 압사 사고 간단히 전해주시죠.
네, 이 사고가 오늘 오전 이슬람 성지 메카 외곽의 미나라는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순례객들이 마귀를 상징하는 돌기둥에 돌을 던지는 의식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우디 언론들은 현재까지 최소 450명이 숨지고 720명이 다쳤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몬태나 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